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양정교회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가득 넘쳐 주셔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 참여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MZ세대들의 삼요주의보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럼 이 삼요라는 것은 요자로 끝나는 세 가지 단어이고 이 직장 상사에게 업무 지시를 들었을 때 이 젊은 직원들이 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삼요는 무엇이냐면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좀 어른들이 들었을 때는 상당히 좀 버릇없어 보이는 말이지만 요새 단어 안에 들어있는 이 속의미를 이해하게 되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요라는 것은 일에 대해 동기부여를 해달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제가요라는 것은 이 일에 제가 적합한 사람입니까? 라는 부분을 묻는 것이고 왜요라는 것은 이 일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나에게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어떤 일을 시키면 눈치껏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시대였지만 지금은 상사에게 질문을 하면서 일에 대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당위성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사는 지시를 내리면서도 눈치를 보게 되고 부하 직원도 마음의 상처를 받아 직장 내 이 세대 간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현대 교회,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는 20세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21세기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냐면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20세기의 세계관과 21세기의 세계관은 그것을 왜 믿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세대들이 함께 교회 내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젊은 세대는 이 말씀과 나의 삶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 답을 찾기를 위해서 항상 질문을 하죠. 그러나 그 답을 찾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 교회에서 찾지 못했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 세대가 간절히 찾고 있는 이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세대와 같은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내면에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원하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믿는 자로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참된 해결을 원한다면 주님 앞에 나올 때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고 바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 문제에 빠진 한 사람이 예수님께 던진 이 하나의 질문을 통해 그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의 답변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마가는 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는 청년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누가는 관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관원은 상당히 존경받는 직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합쳐서 공간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공간복음에서 공통적으로 그를 재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는 젊음과 사회적 지위와 부자로서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한 청년이 신앙까지 훌륭합니다.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계명을 지키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에 청년은 20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으로 볼 때 청년은 지금 오늘날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성공과 영성까지 겸비한 완벽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완벽한 부자 청년은 아직 해결하지 못한 영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다우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달려와서 꿇어 앉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청년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나사렛 그 촌구석에서 등장한 랍비를 찾아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예수에 대한 기대와 존경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토록 해결하지 못한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진 영적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17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도 잘 알고 있고요. 율법도 철저하게 지켰는데 도대체 이 영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탄식하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남들 보기에 특심일 정도로 신실한데 주님 앞에 나와 영생에 대해서 어떻게 얻어야 할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김이율 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김이율 작가가 쓴 책 가운데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가장 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 머리에 담아두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망설이지 말고 가슴이 시키는 일에 대해서 하라라는 이야기와 함께 인생을 바꿀 실행에 대한 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도 이 김이율 작가가 쓴 책 제목처럼 머리에 있는 어떤 개념이 아는 지식이 아닌 진리로 가슴까지 내려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과 영생과 뭐 하나님 나라와 같은 진리를 머리로 이해했다라고 해서 반드시 가슴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의 문제는 어려서부터 수없이 듣고 읽고 배운 진리가 머리에 머물고 가슴으로 내려와 통합되지 않은데 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은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서 솔직하게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솔직하게 질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가장 완벽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 시선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가 그 틀 안에 갇히지 않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토로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솔직함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참 힘듭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서 갈 바를 모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와 같은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혹시 계시다면 청년과 같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솔직하게 질문하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복음 성각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찬양이 있죠.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약하고 늘 넘어집니다.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답을 찾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의 시선은 분산됩니다. 나를 도와줄 무언가를 찾아서 우리의 시선은 항상 좌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세상의 시선을 돌리기 이전에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 앞에 나와 솔직하게 질문하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도대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여러분, 꾸밀 필요 없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화려한 미사 어구와 같은 우리의 말 필요 없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담백하고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담아둔 그 질문을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질문에 대해 답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질문한 이 부자 청년을 향해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주님도 그의 솔직한 질문에 솔직한 답변을 하시며 그를 진단하시고 해결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의 문제를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그는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보상으로 이 영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나 여러분, 영생은 행위로 보상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일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구원의 원칙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해서 선행과 구제와 명생과 또한 이 고행과 같은 행위로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공로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은 공로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나온 문자 그대로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등 이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자신은 철저하게 지켰다라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생은 율법적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않다라며 오히려 청년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가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네. 부자 청년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가 보지 못하는 영역을 단번에 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 부족하다라는 것의 원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한 가지 결함이 목표 지점에 대해서 당도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으로 가는 그 길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재물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재물에 집착하여 머리로 아는 신앙에 머물렀고 공로주의적인 가치관으로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으로 가는 그 길을 막아선 것이죠. 주님은 그런 청년의 문제를 바르게 진단하시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십니다. 바로 재물을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다소 과격한 요청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격한 요청을 들은 청년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청년은 주님의 말씀에 그 의중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는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는 이 소극적 방법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달리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자 부족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재물을 내려놓으라라는 이 말씀 앞에 당황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청년의 모습을 통해 율법적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끊어진 율법에는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율법의 행위로는 온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기에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우리의 감정의 변화가 일어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영생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는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닌 가슴으로 믿는 신앙으로 변해야지만이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청년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가는 고작 3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를 좁히지 못해 영생과 재물 사이에서 재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영생을 가로막은 것이죠.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물질주의의 위력이 상당합니다. 사람이 돈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돈으로 인해 많은 영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돈의 힘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 청년처럼 많은 것을 주어졌다라면, 감당할 수 없는 돈이 주어졌는데 주님께서 그것이 너와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구나, 그것을 내려놓았으면 좋겠고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부족한 것이 물질적인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될 수 있고요, 취업이 될 수 있고요, 자녀가 될 수 있고요, 학업이 될 수 있고, 내 고집과 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주제는 과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이 본문을 중심으로 본문 앞과 본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그러니까 또 다른 본문이 나오고 있는 이 병행 구절을 함께 찾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병행 구절을 찾게 되다 보면, 특히 이 복음서를 읽을 때 똑같은 사건이 이 공간복음 전체에 다 나오게 된다면 마가복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함께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단편적인 본문이 이 나머지 두 본문과 함께 보게 되면 입체적인 본문으로 더욱더 말씀의 이해가 충만하게, 또한 부족함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앞에는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도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 지금 성경은 청년에게는 없고 어린아이에게 있는 무언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의존성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철저하게 의지합니다. 어린아이 눈에는 부모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게 보이고 절대적인 존재로 순종하게 되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청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본질보다는 비본질의 목숨을 걸었고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신뢰와 자기 능력의 기초 위에 종교의 탑을 쌓았기에 주님의 요구 앞에 결단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청년이 떠나자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한 분임을 믿으라 말씀하시며 어린아이가 철저하게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부족함을 채우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까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결단하기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 결단에 좋은 예가 있다면 오히려 더 좋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이 등장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19장으로 딱 넘어가는 순간에 누가 등장하냐면 삭개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이야기를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삭개오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 갑절은 그냥 단순히 네 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부자 관원보다 여러분 삭개오가 더 부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주님이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개 석상에서 선언하자 주님은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죠. 누가복음 19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차이입니다. 김유율 작가가 쓴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가는 길이 가장 멀다라는 책에 부제목이 있습니다. 부제목에 무엇이냐면 실행이 정답이다 라는 게 부제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과감하게 실행하자 단번에 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정확한 주님의 해결책을 들었음에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삶의 의미와 목적,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삭개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만 부자 청년의 이름은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여전히 실행하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인해 결단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머리로 아는 신앙에서 머물지 마십시오. 가슴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가슴에서만 머물지 마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실행하십시오. 예배의 완성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저 문을 열고 나가는 그 모든 자리,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완성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완성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실행으로 옮길 때 영생을 포함한 모든 영적 문제는 해결되고 우리의 이름도 삭개오와 같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부자 청년의 인생이 아니라 삭개오와 같은 인생으로서 주님의 말씀 앞에 과감한 결단을 내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양정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영적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질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직한 질문은 솔직한 답변을 들을 수 있기에 그 주님의 그 솔직한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실행함을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주님과 함께 풀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